제4장 아브라함과 아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관한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우리는 다시금 아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5장 이후로 다시 가나안 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중심점이 가나안 땅이 아닌 후사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동사지 명사가 아닙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신 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람에 지나지 않고 그의 승리가 보통 사람의 승리이지 초월한 사람의 승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로 보통 사람을 능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누릴 때에야 소돔왕의 재물을 거절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승리한 후 흥분과 열광이 지나가고 나서 홀로 장막에서 이것저것을 생각할 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롯을 구출함으로 네 왕에게 득죄하고 재물을 거절함으로 소돔왕을 실망시키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내 방패이기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내게서 다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께, 주여, 당신은 아직도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듯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한면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듣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문제임을 표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아들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메섹이는 그가 난 자가 아니고 그의 아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와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는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공과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사상 안으로 들어가 그분에게 그런 필요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친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나라를 얻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가 아들을 얻도록 하셔야 하고 또한 그 아들은 사온 자가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온 자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이나 다메섹 엘리에셀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그에게서 난 자라야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아들이 없으면 땅도 공허하고 약속도 공허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영영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상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마칠 때 하나님은 즉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로 조금 더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곳이 전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언급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여기서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면 계수될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 곧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항상 먼저 한 사람에게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는 먼저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는 특별히 다음 몇 구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처음에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에게 내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 되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의 뜻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지를 알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도 그가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의 불신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갖는 증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또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증거이며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중간을 쪼개고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간을 쪼개고는 바로 죽음이요 십자가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죽음을 거치고 십자가를 거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십자가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자손이 나중에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는가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모든 영적 생활의 기초임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교리를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처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별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십자가를 거친 것에는 연기라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꾸어 말해서 오직 죽음을 거친 것만이 시험을 통한 정결함과 진실한 빛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자기의 능력이 좀 커지거나 일이 좀 많아질 때 자신이 주님 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님의 일에 무엇을 가져오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당신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이 말할 줄 모르거나 능력이 적거나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잘못되고 십자가의 역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죽음을 거친 것만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은 것은 결코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일입니다. 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청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결함은 섞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에서 한마디를 하다가 갑자기 육에서 나온 말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를 하다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말하기가 쉬운지. 이것이 섞임이요 청결하지 못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기나는 풀무를 가지고 조각난 고기 사이로 통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능히 우리를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복잡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연기나는 풀무만이 아니라 타는 횃불도 있습니다. 연기나는 풀무 전에 죽음, 곧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타는 횃불 전에도 죽음, 곧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빛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총명하고 지식이 있어 사람들이 전한 말이 일리가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수 있으나 그에게는 사람을 찔러 쪼개는 빛이 없습니다. 타는 횃불과 진실한 빛은 십자가에서 온 것이고 쪼갠 고기를 통과함으로 온 것이며 죽음을 거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 사역은 사람의 총명이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교리를 전하기는 매우 쉽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를 알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모든 것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은 후에 잠들었습니다. 홀연히 캄캄한 밤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일하기에 충분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본 사람에게는 캄캄함이 임하여 그가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형편없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사람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기에 합당하지도 않다고 느낄 정도로 부드러운 단계에 이끌릴 때가 바로 참되게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당신이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자신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것과 참으로 주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더러움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죽음을 거쳐야 하고 십자가를 거쳐야 함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거친 사람만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 이 땅 위에서 계속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은 원문에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서 씨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자면 당신의 자손이 하늘에 뭇별같이 많다고 말했다면 그 자손은 필히 복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으리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씨라는 단어는 단수였습니다. 왜 단수를 사용했습니까? 만일 단수라면 그 씨, 자손은 대체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한 자손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이삭이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당시로 말한다면 그 자손은 이삭입니다. 좀 멀리 본다면 그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 땅을 승계받고 온 땅에 복주실 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능력과 권세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삭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단계로 인도되지 않았다면 결단코 이삭을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의 그릇이 되어야만 이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한 무리가 하나의 그릇이 되어야만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끌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림자일 뿐 그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림자일 뿐 실제는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릇이 되어야 이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의 그릇이 되어 이삭을 이끌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끌어오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끌어온 그릇이 되었듯이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끌어오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